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배경 설명과 함께 쉽게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한국 인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17회 아시안게임이 이제 일주일 정도의 일정을 남긴 채 달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종합 10위 목표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한반도 전망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장관급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 정부의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이라크에 이어 시리아에서도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테러 세력을 분쇄하기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남북한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반도 전망대 이어가겠습니다. 장현주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Something Special.
첫 번째 만남 난 어색해 왠지 맴도는 기분 뿐인가 조심스러운 잘 보이려는 행동이 사실 좀 별로였다고 난 생각해 두 번째 만남 자신 없는 네 표정 매번 뭐 이런 식이면 참 곤란해 Oh, what you gonna do? Special for me 사랑이란 때로 대담하게 What you gonna do? The shocking하게 새로운 날을 시작해봐 색깔 빛이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입니다. BOA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 총회가 열리는 기간에 각국의 장관급 인사들이 모여 북한 인권 문제를 별도로 논의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번 회의를 주관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진전된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이 내용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장관급 국제회의가 미국 주최로 지난 23일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회의에서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조직적 압제와 집단적 처벌, 정치범 수용소의 잔인성 등은 21세기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케리 장관은 국제사회가 인간 본성에 대한 북한의 이 같은 중대한 모욕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를 계기로 북한 인권의 진상이 밝혀지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 몰랐다는 이유가 침묵과 외면의 구실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어 북한 당국에 대해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 특별히 초청된 북한 개천 수용소 출신의 북한 인권운동가인 신동혁 씨는 지금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신 씨는 COI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이 드러났다며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네, 참 생생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어떤 문제를 제기했나요?
네, 한국의 윤병세 외교 장관은 이번에 처음 북한 인권에 대한 장관급 회의가 열린 것은 북한 인권 문제가 중요한 국제적 현안이라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특히 북한이 국제사회와 인권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을 환영한다며 실제로 남북한이 인권 관련 대화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남북 간의 인권 대화와 인도적 문제 전반에 대한 포괄적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밖에 다른 참석자들의 문제 제기는 어떤 내용이었는지도 정리해 주시죠.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북한이 자행한 일본인 납치 문제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하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수십 년 동안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이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COI 보고서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장관급 국제회의,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네, 유엔 총회 기간 중에 각국의 장관급 인사들이 모여서 북한 인권 문제를 별도로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COI 보고서를 계기로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장관급 국제회의는 우선 북한에서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 인권 침해 실태에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 엄청난 인권 유린을 저지른 기관과 개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점차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고 하겠습니다.
네, 사상 처음 열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장관급 국제회의에 대한 이 북한 측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북한은 이번 회의를 미국의 반북 책동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북한은 유엔 주재 대표부 이름으로 공보문을 발표했는데요.
네.
내용을 보면 미국이 입장을 같이 하는 일부 유엔 회원국 대표들만 초청해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와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가 마치 국제적인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 듯이 여론을 오도해보려고 책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북한은 이번 회의 개최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들도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했지만 미국과 한국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 측이 근거 없는 변명과 주장을 하면서 회의를 방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인권 침해 사실은 COI 보고서를 통해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는 게 미국과 한국의 입장입니다.
네, 이번 장관급 국제회의를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다음 달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 검토에 들어가는데요.
네.
거기에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호주의 줄리 비숍 외교장관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비숍 장관은 지난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제사회가 COI 보고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번 유엔 총회가 북한의 인권 범죄에 대한 대답을 압박하는 독특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해 안보리에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삼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장관급 국제회의 개최 소식과 유엔 결의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박 대통령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 24일 제69차 유엔 총회 연설에서 자신의 대북 정책 구상과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역할 증대에 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실상을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3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상의 권고사항을 채택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북한과 국제사회가 COI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조만간 한국에 설치될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이런 북한의 인권 개선 노력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탈북민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탈북민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목적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엔 해당 기구와 관련 국가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 포기를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을 선택한 여러 나라들처럼 경제발전과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변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네.
박 대통령은 북한이 만약 결단을 내리면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경제발전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21세기에 핵실험을 감행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며 북한 핵은 국제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핵확산 금지조약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박 대통령의 핵 문제와 관련한 내용 살펴봤는데요. 이 통일에 관해 박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박 대통령은 독일 통일이 유럽 통합의 주춧돌이 됐듯이 통일 한반도는 새로운 동북아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통일된 한반도는 핵무기 없는 세계의 출발점이자 인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안정 속에 협력하는 동북아를 구현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드레스덴 구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네, 한국의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맨 처음 연설을 한 대통령은 누군가요?
네, 한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처음 연설한 사례는 지난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입니다. 당시는 한국이 유엔에 가입하기 전이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1991년에는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정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에 한국 대통령들은 유엔총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연설을 했나요?
네, 두 번째가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는데요.
네.
1995년 유엔총회 연설에서 머지않은 장래에 한반도가 민주주의 방식으로 통일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정상회담의 성과와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2005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역대 한국 대통령 중에서는 유일하게 연설에서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안전보장과 경제지원 그리고 북핵 문제의 일괄 타결을 담은 자신의 대북 정책인 그랜드 박인 구상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2011년 연설에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뜻을 밝혔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유엔 총회 연설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선수단이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북한 선수단은 어떤 종목에서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나요?
지금까지는 역기와 기계체조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역기에서는 4개의 금메달을 확보했고 기계체조에서도 금메달 2개를 확보했습니다.
네, 역기. 한국에서는 역도라고 하죠?
네.
네,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누구인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북한의 첫 금메달을 안겨준 선수는 남자 역도 56kg급 세계 랭킹 1위인 엄윤철입니다. 엄윤철은 인상에서 3위에 그쳤지만 자신의 장기인 용창에서 역전극을 연출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미 금메달을 확정한 상태에서 3차 시기에 자신이 보유한 용상 세계 신기록보다 1kg이 더 무거운 170kg에 도전한 엄윤철은 이마저도 성공하며 이번 대회 첫 번째 세계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엄윤철의 합계 298kg은 아시안게임 대회 신기록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두 번째 금메달은 남자 62kg급의 김은국으로 김은국도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는 여자 58kg급의 리정화입니다. 이때까지 북한 선수단은 하루에 한 개씩 사흘 연속 역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네 번째는 여자 75kg급의 김은주입니다.
네, 북한은 여자 기계체조에서도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어땠나요?
네, 북한 여자 대표팀은 단체전에서 중국에 이어 2위로 은메달을 땄습니다. 개인전에서는 북한의 체조여정 홍은정이 여자 도마 결승에서 1, 2차 시기 합계 15.349로 1위에 올랐습니다. 사실 홍은정에게는 인천 아시안게임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다려온 무대였습니다. 북한이 국제대회에서 체조 선수의 나이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 지난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직전에 발각이 돼서 북한 체조 선수들은 2년간 국제무대에 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홍은정은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과 2012년 런던 올림픽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자 기계체조 두 번째 금메달의 주인공은 김은향입니다. 김은향은 평균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북한은 지금까지 종합순위에서 10위권 이내를 유지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네.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4년 전 광저우 아시안게임을 살펴보면 말레이시아가 금메달 9개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금메달이 광저우 대회보다 37개 줄어든 439개인 점을 고려하면 금메달이 9개보다 적어도 10위 안에 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금메달을 기대하는 종목은 여자 축구와 레슬링, 탁구, 마라톤 등입니다. 이들 종목에서 앞으로 4개에서 6개 정도를 추가해 금메달이 10개 내외가 되면 북한의 10위권 이내 진입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북한이 2002년 부산 대회에서 금메달 9개로 9위에 오른 뒤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10위권에 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의 남자 체조의 리세광이라는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 금메달 리스트 명단에 없어요. 무슨 일인가요?
네, 북한의 체조 영웅 리세광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 뜻밖의 치명적인 실수가 그의 발목을 잡은 건데요.
네.
리세광은 1차 시도에서 도마를 앞으로 집은 뒤에 몸을 접어서 두 바퀴 돌고 반바퀴 비틀기를 하는 시도를 하다가 제대로 착지를 하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네.
머리가 매트에 닿을 정도로 큰 실수였고 전광판에는 아주 낮은 점수가 찍혔습니다. 관중석에 있던 북한 응원단에서는 안타까움에 탄식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리세광은 2차 시도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리세광을 매끄럽게 소화했지만 실수를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4위에 그쳤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북한 선수단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이번 대회에 출전한 북한 선수단의 행보가 특별한 돌출 행동 없이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선수단은 행사 요원들에게도 경기 이외의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후에 메달을 딴 북한 선수들이 인터뷰를 할 때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찬양하는 발언 말고는 정치적 발언을 삼가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대회 관계자들은 북한이 스포츠 행사 참가로 국제사회에 개방적인 면모를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돌출 행동은 자칫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신경을 쓰는 것 같다고 풀이했습니다.
네, 박병영 기자와 함께 남북한의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성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그 여인 한길 듣겠습니다.
꽃이 필 때 몰랐었다 묻혀버린 그 여인의 사랑 외로운 밤 지새우며 그제야만 알았네 철없던 시절이었지
distinguished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excellencies, ladies and gentlemen. It is a great honor to welcome you to this renovated General Assembly Hall. This great hall is a home to we the peoples. It has been restored and reinvented for the 21st century. I thank all of you for making it possible. The Capital Master Plan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지난 16일 제69차 유엔 총회 개막을 알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반기문 총장은 이번 유엔 총회 기간 동안 가장 바쁜 인물일 것입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를 아우르는 유엔의 수장으로서 매일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회원국 정상과 대표들을 만나면서 말 그대로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 총장은 유엔 총회 기간 동안에 매일 30여 개의 약속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최고의 외교관으로서 국제사회에서 국가 원수에 준하는 예우를 받습니다. 유엔 사무국과 산하기관 직원 4만 명의 인사권과 유엔 내 모든 기관과 협의하며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특히 국제 분쟁 예방을 위한 조정과 중재라는 중요한 임무도 맡고 있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지난 2006년 제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한국 출신으로는 처음이고 아시아에서는 미얀마의 제3대 우탄트 사무총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반 총장은 1944년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했고 외무고시를 거쳐 전문 외교관이 됐습니다. 외교정책실장과 주 오스트리아 대사를 거쳐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미국과도 인연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미국 정부의 학생 교환 프로그램에 선발돼 워싱턴을 방문했고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과도 만났습니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워싱턴 주미대사관 총영사와 주미공사도 지냈습니다. 반 총장은 이번 유엔 총회 연설에서 자신은 전쟁의 상처를 입은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 평화와 번영을 꿈꾸며 자랐고 유엔 사무총장의 자리에까지 올랐다면서 꿈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반 총장을 성공으로 이끈 겸손한 지도력이 화제였는데 주변 사람을 배려하고 힘든 일은 먼저 앞장서는 성실함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지난 2011년 재임에 성공했기 때문에 2016년까지 사무총장으로 재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반 총장을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유력한 후보로 보는 관측도 있습니다. 화제 인물, 오늘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동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 드디어 미국이 예고했던 시리아 내 공습에 돌입했습니다. 미군은 아랍 동맹국 5개 나라 군대와 함께 지난 22일 시리아 내 ISIL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는데요. 미군은 8월 초부터 이라크 내 ISIL에 대해서는 이미 200여 차례 공습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을 이라크에서 시리아로까지 확대한 거죠.
네, 이 시리아가 ISIL의 근거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시리아에 대한 공습이 중요하다고 미국 당국자들이 밝혔었는데요.
네.
ISIL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입니다. 시리아 내전을 틈타서 성장했고요. 과거의 테러단체들과는 차원이 다른 조직력과 자금력, 군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위협이기도 하고요.
네.
특히 지난 6월에는 시리아 북동부와 이라크 북부 넓은 지역을 장악한 채 소위 이슬람 국가라는 것을 선포했는데요.
네.
이들이 그러면서 수도라고 밝힌 게 바로 시리아 북동부의 라카라는 곳입니다. 미군과 연합군은 라카와 주변 지역의 ISIL 지휘부, 또 지원시설, 군사훈련시설, 무기고 등을 제일 먼저 공격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시리아로의 공습 확대를 예고한 뒤 12일 만에 행동에 옮긴 건데요.
그렇죠.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국제사회의 공조, 특히 아랍권 국가들의 협력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리아 공습에도 이 말씀하신 5개 나라가 동참을 했죠.
그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 바레인은 이 첫날 공습에 직접 전투기를 참여시켰고요.
네.
카타르는 이 전투 임무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지원 임무를 하고 또 이들 비행기들을 통제하는 통제는 이 카타르의 관제 시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 이들은 특히 이제 모두 순위파가 다수인 아랍 국가들입니다. 따라서 네. 이들이 이 순위파 무장 단체 ISIL을 소탕하기 위한 노력에 참여했다는 점은 실질적으로나 또 상징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서방국들도 참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프랑스가 이미 이라크에서 공습에 참여를 했고요. 네덜란드와 덴마크, 호주 등도 참가 의사를 밝혔는데 미국은 국제사회에 더 많은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지난주에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면서 이 점을 강조했고요.
네.
특히 이라크와 터키 등 관련국 정상들과는 개별 양자회담을 갖고 이 문제를 계속 논의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관련 소식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시리아에서 ISIL에 대한 공습이 계속됐죠?
그렇습니다. 22일에 첫날 공습을 했고 계속해서 이제 공습이 이어졌는데요.
네.
첫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ISIL 지휘부와 지원시설, 군사시설들을 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라크와 시리아 접경을 오가는 ISIL 병력, 또 무기, 차량들에 대해서 직접 공격을 가했고요.
네.
또 ISIL이 장악한 정유시설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공습이 펼쳐졌습니다.
네,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이 시리아 정유시설을 공격한 건 결국은 이들의 돈줄을,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그런 의도겠죠?
그렇습니다. ISIL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어떤 테러 단체들과도 비교가 안 되는 막강한 자금력을 갖추고 있는데
네, 자금력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정유시설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유시설을 네. 공습한 건데요.
네.
ISIL은 시리아와 또 이라크에서 장악한 정유시설에서 생산하는 기름을 팔아서 뭐 전문가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매일 많게는 2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까지
네, 이 대단하군요.
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바로 ISIL의 주요한 이 활동 자금이 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의 장악한 정유시설을 파괴함으로써 ISIL로의 자금 유입을 막고 또 이 돈줄을 죄겠다는 거고요.
네.
특히 이제 이런 정유시설은 아무래도 민간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네.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러면 이들의 기름을 사가는 나라가 있을 텐데 도대체 이 ISIL이 어디에다가 기름을 팔고 있나요?
뭐 정상적인 국가가 공개적으로 구입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네. 중동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형성된 암시장이 있는데요. 이런
네.
시장을 통해서 기름을 팔고 있다고 하고요.
네.
일반 시장 가격의 절반, 때로는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기름을 팔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훔친 기름이니까요.
네, 네.
이 ISIL은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후에 이 시리아 북동부의 정유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대부분 장악했고
네.
또 이라크 북부에서도 지난 6월 이후에 공세를 강화하면서 정유시설들을 집중적으로 장악했습니다. 이들 시설에서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죠.
네, 미군이 이번 시리아 공습에 동원한 무기도 화제였습니다. 미군이 목표물의 공습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녹화한 영상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매일 이 국방부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영상들도 공개를 했는데요. 미군의 정밀 유도폭탄이 이 목표물인 ISIL의 시설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장면들이 보여졌습니다.
네.
불과 몇 미터 차이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능력을 과시했는데요. 특히 미 공군 최정예 스텔스기인 F-22 전투기가 촬영한 영상이 눈길을 끌었는데
네.
F-22 전투기는 뭐 가장 막강한 전투기로 꼽힙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요.
네.
미국도 그래서 자국에는 배치를 했지만 다른 나라에는 수출을 하지 않았죠. 이 F-22 전투기가 그동안에 배치되기는 했었지만 공군에요.
네.
실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더 관심을 모았고요.
네.
또 미군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고 지상군을 파병하지 않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는데
네, 네.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이 여러 차례 미국에서도 퇴역이 고려됐던 바로 A-10 공격기를 다시 중동에 배치한 겁니다. 이
네.
A-10 공격기는 특징이 매우 느리지만
예.
저공 비행이 가능하고 특히 이제 막강한 화력과 철갑을 갖춰서 지상에 있는 탱크를 잡는 이제 탱크 잡는 비행기로 불려져 있는데
네.
이 지상군 병력 파견 대신에 이제 지상군을 지원하는 임무에 쓰일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시리아 공습에 또 동원한 무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지금 말씀드린 F-22 전투기와 A-10 공격기 외에도요. 이번 작전에는 중동 지역에 주둔 중이거나 파견된 미군 공군 병력이 광범위하게 동원이 됐습니다.
네.
아, 미 공군과 해군, 또 해병대 전투기까지 참여를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미군의 시리아 공습이 시작된 게 22일이었는데요.
네.
이 공습의 시작은 바로 미사일이 알렸습니다. 홍해와 페르시아만의 공해상에 있는 미 해군 구축함에서 47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ISIL 또 다른 이제 테러 단체였던 이 호라산 네, 이 시설을 향해서 발사를 했죠. 그러면서 공습을 알렸고요.
네.
계속해서 미국 전투기, 폭격기들의 공습이 이어졌는데 말씀드린 F-22 전투기를 비롯해서 F-15, F-16, B-1 폭격기 뭐 이런 이제 미 공군 전투기와 해군의 FA-18 전투기는 이제 또 항공모함에서 이륙해서 공습을 네. 가했습니다. 또 두 종류의 무인기도 공습에 쓰였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네. 다양한 최신 무기들이 선보였는데 공습 성과는 어떻습니까?
미군은 공습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요.
네.
이 ISIL 지휘부와 정유시설 등이 공습으로 크게 파괴됐고요. 말씀드린 대로 사진과 동영상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ISIL은 이 미군과 연합군의 공습이 집중된 시리아 라카 또 이라크 등에서의 활동은 줄었지만 지난주 시리아 북부 터키 접경의 쿠르드 정착지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이 터키 접경에서 교전이 계속 목격이 됐고요. 이들을 피해서 수만 명의 이 시리아 쿠르드족 주민들이 국경을 넘어서 터키로 피난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69차 유엔 총회 소식 알아볼까요?
네, 유엔 총회가 지난 16일에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개막했습니다. 뭐 다양한 관련 회의들이 열리고 있고요. 또 각국 대표들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특히 24일부터는 각국 정상을 비롯해서 190여 개 회원국들 대표들의 기조연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요, 관례에 따라서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에 이어서 지난 24일에 이제 두 번째로 기조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에서도 특히 이제 앞서 우리가 얘기를 했던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을 분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연설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바마 대통령은 ISIL을 죽음의 네트워크, 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반드시 분쇄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은 ISIL이 이라크와 시리아 국경을 넘나들면서 테러를 자행하고 있고 또 어머니와 누이, 딸들을 소폭행하고 무고한 어린이들을 학살하고 있다.
네.
어린이들마저 이렇게 총에 맞아 숨지고 있다면서
네.
이 반드시 이 미국은 광범위한 국제연합전선과 더불어서 이 죽음의 네트워크 ISIL을 분쇄할 것이라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또 이미 전 세계 40여 개국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면서 더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른 국제 현안들도 언급이 됐습니까?
네, 뭐 사실 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은 다양한 국제 현안들을 이제 언급하는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또 다른 내용들도 포함이 됐는데요.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이제 국제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로 앞서 말씀드린 이 ISIL을 포함한 테러 단체들의 준동과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 또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사태 등을 꼽았는데요.
네.
특히 러시아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한 것은 2차 대전 이후 형성된 전후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
또 우크라이나 반군을 지원한 러시아의 행태는 힘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강자의 논리고 문명국가라면 이러한 행태를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비롯한 러시아 대표단도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연설 내용을 지켜봤습니다.
네, 북한 문제나 한반도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까?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네.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가 아니라 더욱더 시급한 현안이 많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네.
아시아 문제에 대한 내용도 매우 적었습니다. 유일하게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 당사국들이 충돌을 자제하고 평화적인 해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은 또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핵 문제를 대화로 풀겠다는 뜻을 재차 밝히면서 이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외교적 해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
네.
따라서 이란이 지금의 역사적인 기회를 잡아야만 핵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24일 총회 기조연설에 이어서 유엔 안보리 회의도 직접 주재를 했죠.
그렇습니다. 안보리 회의에서도 이제 테러 문제가 논의가 됐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외국인 테러 전투원들에 대응하기 위한 결의안을 상정을 했고요.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네.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네.
각국이 테러 단체 조직원들의 모집과 활동, 이동, 또 자금 지원 이런 것들을 막도록 하고 있는데 이 오바마 대통령은 각국이 이날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각국은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관련법을 마련해야 하기도 하고요.
네.
또 이날 이 오후에는 시리아 온건 반군을 지원하는 각국 장관회의도 열렸는데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 회의에서 시리아에서는 이 온건 반군이 유일한 협력 대상임을 강조했고요.
네.
현재 아사드 정권은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는 등 이미 합법성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유엔 총회 일정은 ISIL 대응에 많은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까지 소개해드린 기조연설이나
네.
또 유엔 안보리에서 직접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ISIL 대응과 밀접한 네. 관련이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이 오바마 대통령은 뉴욕에 머문 사흘 동안 4명의 정상들과 개별 양자회담을 했는데
네.
아히데르 알라바디 이라크 신임 총리 또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등 모두 이제 미국의 테러 대응 노력에 있어서 중요한 협력국들이었고
네.
앞서 소개해드린 그런 ISIL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네, 참 짧은 기간이었는데 많은 일정을 소화했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간에 맞춰서 뉴욕에서 열린 주요 국제회의 또 행사에도 참석을 했는데요.
네.
기후변화 정상회담과 에볼라 사태 대응 국제회의에서 연설을 했고요. 또 각국 정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열린정부 파트너십 회의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또 뭐 다른 행사들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설립한 자선단체 행사 또 미국 민주당 당 차원의 행사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또 이런 바쁜 와중에도 짬을 내서요.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직원과 가족들을 직접 만나서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이렇게 일정을 마쳤지만 각국 대표들의 기조연설이 이어지죠?
네, 기조연설은 30일까지 계속되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조연설 순서는 회원국 대표들 경우에 이제 각국 정상들이나 국왕처럼 각국의 수반이 이제 먼저 연설들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총리가 참석한 나라들의 연설, 그다음에 이제 장관급 인사들이 참석한 나라들의 연설이 이어지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상 기자와 함께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김동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보내드립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
강산 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우리 강산 봄, 여름, 가을, 겨울 I'm gonna love you.